사무엘과 사울 두 번째 시간 만남 사무엘상 9장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자주 하죠. 오늘 내가 어디 갔었는데 글쎄 우연히 그 15년 전에 그 헤어졌던 사람 만났어. 이제 그러고 얘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의 우연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다윗이고 또 다윗은 아직 어려서 하나님의 때는 오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왕정 제도를 허락하시는데 초대왕이 될 사울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도 아니고 기뻐하는 사람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세심한 계획과 인도로 사울을 인도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사울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사사이며 선지자이는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3장 9장 1절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가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룰의 손자요 베고라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는 방법은 항상 큰 집단에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지파로 그 다음에 지파 중에서 또 누구 가문으로 그렇게 내려오는데 왜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세울까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과 내전을 벌이다가 남자 600명 외에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모두 아주 그냥 멸절당한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지파예요. 그런 아픔을 겪은 이스라엘의 제일 작은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베냐민 지파에서 세운 것은 몰락한 지파를 유래한 뜻이 있다는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이에요. 기세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만큼 더 컸더라. 성경은 사울의 특징에 대해서 신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아주 잘생기고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생기고 키가 아주 큰 사람이래요. 다른 사람 어깨만큼 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잘생겨야 됩니다. 키도 아주 커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 아이돌 그룹 멤버를 지금 뽑고 있나요? 근데 성경은 사울의 화려한 외모에 대한 언급으로 막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요구에 의해서 왕을 허락하기 때문에 아예 그래 그럼 니들 마음대로 세상 기준대로 한번 뽑아봐라. 그런 거 아닐까요? 하필이면 제일 작은 지파에서 뽑는 이유는 그래도 교만해지는 건 방지해야 되겠다. 그런 뜻 아닐까요? 사실 성경에서 키가 크다고 묘사되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는 사울이 유일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하나님 백성한테서는 이 외모를 안 보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으로 세울 만한 신체 조건을 지닌 사람을 택합니다. 옛날에는 왕의 역할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거였기 때문에 물론 키가 커야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못생겨보다는 잘생긴 게 보기가 낫겠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 생각을 보십니다. 여기 사무엘상 16장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중심이 무슨 말일까요? 중심이 무거운 사람? 중심은 히브리어로 랩입니다. 영어로는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해서 나왔어요. mind, will, desire, thought, decision, inner man. 아주 의미가 많은데요. 여러분, 이 성경의 의미가 많다는 얘기, 성경의 의미가, 그 단어의 의미가 많다는 얘기는 번역도 다양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만큼 그 말씀이 깊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 halt예요. 거진 다예요. 마음으로 번역합니다. 근데 왜 개역개정은 중심으로 번역할까요? 중심 그러니까 저도 얼른 이해가 안 가요. 마음을 본다 그러면 금방 이해가 올 텐데.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니까 하나님은 속마음을 들여다본다. 이제 속마음. 속마음이라는 게 이제 외모보다는 이너맨을 보신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어떤 행위보다도 그 행위를 한 마음이나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우리나라 사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죽였으면은 과실치사에서 쭉 올라가면은 1급 살인,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죽인 겁니다. 형량이 얼마나 다른 줄 아십니까? 사형부터 시작해서 집행유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겸손한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낮아지지 않은 사람이 겸손한 사람은 위선입니다. 위선이 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끝까지 사용되는 사람은 고난의 훈련을 받아서 아주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사람, 높아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데 아무리 큰 일을 이루었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건지 자신이 한 것을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너 교만해지지 말라 그럽니다. 자꾸 낮으시다 보면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울과 달 좀 비교해 볼게요. 사울은 이 사적인 인간관계에 너무 집착을 해서 어떤 사람은 너무 사랑하거나 너무 미워해서 거기에 붙잡혀서 어떻게 나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저 평생을 자기 사위 달 죽이려고 출산에다가 결국 자기 생을 마치지 않습니까? 이게 사울의 특징이에요. 근데 반면 다윗은요. 인간미가 좀 떨어져서 인간미는 좀 떨어져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중간에 여러 실수가 많았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문제는 이 사람의 본성이 타락했어요. 아담 이후에. 그래서 쉽게 부패하죠. 그리고 시간이 가면 아무리 초심해져도 변질된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인간적인 것은 여러분 정이 많아서 좋은 점도 있어요. 사람이 정이 많으니까. 근데 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공과 사를 구별 못합니다. 그저 주위에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만 씁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둘러싸이니까 또 그 사람한테 아첨만 하려고 그러지 직언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제 다윗같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중간에 칼같이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흘러도 좀 부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적에 우리를 다 막아주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그 주 안에서라는 말을 아주 그래서 그 우리 삶의 이성과 감성, 여러분 어떤 게 중요할까요? 예전에는 IQ를 중요하게 여겼죠. 지금은 IQ도 IQ지만 EQ도 중요하게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날카로운 이성은요, 아주 칼 같은 이성은 때로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너무 자기 주장이 많고 이성이 사르니까. 그 때로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래야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들어오고 지혜가 들어오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굉장히 칼같이 이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감정이 거의 개입을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만나면부터는 이상하게 그 눈물이 많아지고 이 감성이 많이 돌아간 거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이게 본 모습이다. 사람의 본 모습은 좀 인간적이고 감성적이어야 되는데 우리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 이익만 따지고 이제 뭐 어떤 게 나한테 이익이 될 그런 생각만 하다 보면요 감정 자꾸 눌러요. 그러니까 이제 자 계산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반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때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당해주는 게 이쁨 받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운전할 때도요. 제가 늘 가는 길은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그래요. 재미도 없죠, 맨날 가는 길이니까. 근데 다른 길을 찾아가는 그 경향이 생기는데, 물론 제 성격이 파인해진 성격도 있긴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저는 의도적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모르는 길을 갈 때 길 찾기가 좀 어렵죠. 아무리 처음 가는 길이니까. 그렇지만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이사 다니는 과정을 보면요. 제가 마음에 들었던 집들은 제가 액시던트로 다 길 잃다 보니까 이제 간판 보고 들어가고 그런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혹시 좋은 일이 생길까 하고 이제 잡고 이제 되도록이면 다른 길로 다닙니다. 자, 이 세미한 성령의 속삭임을 우리가 세미하다고 표시하는 얘기는요, 우리가 조용히 하고 있지 않으면은 알아듣기 힘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묵상하라는 얘기인데, 그런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럴 마음이 있는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신다는 게 하나님의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 뜻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네 중심이 나를 향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이라는 이런 얘기는 우리의 중심이라는 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장 중요한 마음이라는 뜻 같아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헐트라고 번역을 안 하고 중심이라고 번역한 거는 개혁개정이 잘한 것 같아요.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오늘 본문이 이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을 왕으로 택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울 집의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낙이 잊어버리는 일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나가서 결국은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일생에 계속되는 평범한 삶 속에서 특별한 일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또 하나님의 세면한 계획을 세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보이는 하나님은 모세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떨기나무에 불타게 하시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게 만드십니다. 신기하게 만드죠. 또 사울의 사무엘을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은 사울 아버지 집에서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어텐션을 하나님이 우리의 어텐션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평소에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먼저 어텐션을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아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 아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다. 그렇게 한번 일단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고 아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따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연이 없다는 말은 이런 얘기예요. 우연도 있겠죠. 전혀 없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세상 일이지만은 하나님 중요한 일에는 하나님이 꼭 우리한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9장 3절하고 5절 6절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다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며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할까 두려워하느라. 여러분 사울이 상당히 생각이 깊은 것 같아요. 상당히 성격이 소극적이지만은 생각이 깊은 것 같아요. 아, 이게 더 이상 가다 아버지가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겠다. 자, 그가 대답해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줄 하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전까지 절대 나귀를 찾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이 사원한테 지혜를 주시는데 사울이 자기 사원의 말을 경청합니다. 그 말을 듣습니다. 교만한 사람 같진 않아요. 여기 사울의 성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신중한 사람에다가 자기 아버지 입장까지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사원의 말을 경청까지 하는 사람이니까 괜찮은 사람 같아요. 사울이 처음에 나갈 때 보세요. 만약 사울이 자기 사원이니까 야, 니가 지게 뭘 한다고 까부냐. 그래 보세요.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는 게 사무엘상 9장 7절이에요. 사원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을 다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사울에게 또 어떤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체면 되게 차려요. 첫째 이제 사울은 교만하지 않고 상당히 사려도 깊은 사람이지만은 체면 차리려고 합니다. 이게 교만하지 않고 신중한 사람들이 있는 특징이에요. 체면 되게 차립니다. 아마도 사울이 빈손으로 하남종을 찾아가면 안 된다고 배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 때 이 체면이라는 게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방해물이 됩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체면 따지고 그게 아주 좋은 기회를 놓친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도 없고요. 그다음에 특히 어떤 집단이나 나라의 지도자로는 아주 적합하지 않습니다. 체면 따지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자주 일어나죠. 여러분이 목사에게 뭐 주례, 뭐 장례, 뭐 예배, 뭐 그 부탁하면서는요, 꼭 끝이 나가면요, 그 대가를 지불하려고 그래요. 자꾸 봉투 주려고 합니다. 이건 목사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건 목회자의 당연한 사역입니다. 사무엘상 9장 11절, 12절, 14절.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오셨나이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너라.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첫 만남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사무엘은 여기저기 순회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만나기가 아주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과 사원이 그들의 어려움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사무엘이 그 성에 와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동시에 사무엘 집안에 있는 그 어려움들 있죠. 나귀들이 잃어버리는 것들을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닥치는 그 어려움들은 대부분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 부르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길지 자꾸 세상적으로 걱정하고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아무런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6절.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세밀한데 사울이 찾아오기 전에 먼저 사무엘에게 그가 찾아올 것을 알려주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불러 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가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나니. 자, 여기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그 왕의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는 그 즉시 왕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도 기름 부음을 먼저 받았고 사울도 기름 부음을 먼저 받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앞으로 네가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을 계획하고 실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자, 사무엘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것을 그의 큰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울에 대한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사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 보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가 누구를 지명할 때요? 이유가 있죠. 내가 너를 지명하면 이유가 있어서 불렀어요. 목적이 있어서 불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서 각자를 불렀는데, 우리 각자가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는 그냥 먹고 사는 것만 걱정하고 살아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필요를 누리고,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잘 살라고 그러고, 저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애를 쓰죠. 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한테는 사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데, 우리는 하나님 사명 같은 건 아예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다 지 잘 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도 모르고 소명도 모르고 감당하지도 않고 그냥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우리 존재의 의미, 사람한테는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존재의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사는 목적이 있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거 생각 안 하고요, 그냥 자기 좀 편하고 잘 살게. 네.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찾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뭐 하나님의 백성한테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인데.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대는데,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응답하는 한편, 우리 세상에서의 그 어려운 문제점들 있죠? 그거 다 해결되는 거 여러분 보지 않으셨습니까? 사활의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받고, 여러분 이게 윈윈 케이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딱 하나씩 붙들고 지켜야 된다. 구절.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아닙니까? 이게죠. 사무엘상 9장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다가오자 하나님의 계시가 사무엘에게 임하는데, 바로 이 사람. 사울의 일생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순간은 이렇게 다가옵니다. 언제 다가올지 몰라요. 우연처럼 다가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우연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이런 획기적인 기회를 잡지만은, 우연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기회가 그냥 지나갑니다. 사무엘상 9장 19절에서 20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게 말이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한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 온 집안이 아니냐? 네. 예수님이 그 환자를 치료하러 가는 도중에 이미 환자가 치료됐다고 와서 하인들이 와서 보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이 사무엘을 만난 순간 그동안의 문제 있었죠.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일은 완전 해결했는데, 여러분 사울은 애타게 그냥 나귀를 찾으려고 찾아다니지만은, 나귀를 잃은 것은 사울이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먹고 사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는 계획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우연스럽게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포함되어서 내가 응답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가진 재물을 또 많은 것들을 잃기도 하고 또는 빼앗기는 것 같기도 해요. 또 때로는 실패하기도 한다는 사실. 이런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으면요. 우리가 세상의 그 실패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또 생각하지도 않은 행운에 대해서 히히 낙낙거릴 이유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이래 너무 좋아하고 너무 슬퍼하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본문이 계속되면서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사무엘상 9장 24절입니다. 요르인이 넓적다리에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에게 이르되 보아라 이건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자, 지금 따로 차려지는 거예요. 지금 좋은 거.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리라. 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면서 선지자예요. 사울을 만나기도 전에요. 아주 좋은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울이 찾아온 것은 단지 잃어버린 나귀가 어딘지 알기 위한 것이지만은 사무엘은 사울에게 아주 최상의 음식으로 최고의 자리로 대접을 하는데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주민입니다. 시편 23편 보면요.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런 시도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백이야. 네.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사사 사무엘의 대접을 받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왕이 오라 그래서 왕 앞에 불려나가서 아주 귀한 대접을 받는데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은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대접을 받은 경험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끄덕거렸어요? 있대요. 네. 한번 있겠지. 이런 경험이 있어야지,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하신다는 그런 감정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아주 소중한 만남을 주시는데요. 제 이제 짧은 간증입니다. 우리가 세상길을 세우고, 처음에 뭐,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허공에 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고 느끼고 있을 때에요. 그러니까 세상교회가 존립위기였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에서 안식년 보내고 있는 그 한국의 교수님으로부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자기는 이런 사람인데, 1년 동안 안식년으로 와서 세상교회 CD를 쭉 듣고 있었대요. 근데 그 말씀으로 자기네 부부의 그 생각과 삶이 완전히 반해 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보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김 목사님 목사 중에 마이클 잭슨이다 그러더라고요. 마이클 잭슨은 아닙니다. 취소합니다. 마이클 조단이라고 그럽니다. 그 아주 찬사를 들었는데 저는 그때 딱 하나님 칭찬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표까지 주시는데 이거는 상급도 받는 것 같아요. 야 정말 어쩌면 우리가 접을 수도 있었던 뭐, 접진 않았겠지만은, 참, 정말, 그러고 있을 적에, 이게 정말, 그때부터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데, 아주 착착착착 순서대로 풀려갔는데, 물론, 그 전에 한 사건이 있긴 있었지만은, 네. 그동안 이제 스트레스가 다 나가버립니다.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여러분, 가끔 있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도약하게 만들어요. 이런 경험 자주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자주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쁘게 보이려고 여러분 많이 노력하세요. 하나님한테 이런 상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요, 여러분. 뭐, 세상에 겁나는 거 없고요. 네, 여러분, 그 신앙이 그렇게 도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칭찬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데, 네, 우리 가끔가다 요즘도 그러는데, 가끔가다 생각지도 않은 데서 헌금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그분한테 참 감사하지만 한편 그분의 마음을 또 움직여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나이에 아직도 여기 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수님과의 만남은 지금 10년 넘었는데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 지금도 큰 힘을 받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하나님은 이제 목회자들을 목회자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한 사람들한테 연단을 자주 시킵니다. 연단을 받다 보면은 자꾸 작아져요. 뭐 그대 앞에만 쓰면 왜 나는 작아질까요? 뭐 작아집니다. 이거 작아지게 돼 있어요. 연단 망대 사령이 세상에 과거에 제가 예수 만나기 전때 저의 모습과 지금 예수 만나고선 지금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저의 모습을 저도 가끔 비교해 보는데 많이 달라요. 이게 하나님 연단을 받는 중에는요 자존감이 높아질래야 높아질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주눅이 드는데 하나님은 때때로 이런 우리를 다시 높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큰 일을 더 감당할 할 능력이 없어지고 감당할 생각도 없어지고 마음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적에 우리를 북돋아 주시려고 야, 너 아직 괜찮아. 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시는구나,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맞는 길이구나. 여러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그렇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이제 하시겠죠. 뭐 하고 계시고 하시겠지만은 때로는 이게 과연 하나님 일을 내가 제대로 하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은 가만 안 계십니다. 꼭 칭찬하십니다. 네 길이 맞는 거야. 하나님의 칭찬이 없으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만남입니다. 근데 그 가사가 참 그 우연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바람이었어. 그건 얼마나 성서적 아니에요? 네. 그럼 하나님의 바람이었겠죠?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자,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이 없었다면은 이스라엘의 왕정제도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교회도 우연히 세워진 게 아닙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세워지는데, 1990년, 정확히 1990년, 백목사와 저는 서로 모르는 채로 따로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그리고 18년이 지난 후 2008년에 같이, 두 사람이 같이 세상교회를 설립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교회 두 목회자, 백목사와 저의 만남도 이거 우연일래? 우연일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과 세상교회 또 우리의 만남도 역시 우연이 아니에요. 여기 어떻게 우연이 이렇게 되겠느냐. 참 하나님의 우리가 우연처럼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다 아주 치밀하고 세밀한 계획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부정할래요? 부정할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맡길 마음이 있느냐를 보시는 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는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감동감화와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있어야 하지만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건 끊는 결단도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라고 붙는 우리의 결단도 필요합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 누구와의 만남이 반드시 필요할까? 누구와의 만남이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부활하신 예수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우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뭐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아무리 장로비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님을 하나님을 간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나의 바람이었어. 예수의 만남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람과 간절한 바람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날 때 예, 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우리의 삶을 온통 바꿔버립니다. 첫 번째 특징, 세상에 겁나는 게 없어집니다. 우리 시편 오늘 부른 139편 복음성과 가사가 있었는데요. 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적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표현되고 있어요. 시편 23편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으면서 우리 설교를 마치는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너의 마음을 다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또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끼리 꼭 만나는 그 만남을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이루어지시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아버지께 맡겨오니 하나님 저희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세워주시고 좋은 만남을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